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신부들의 친구들인 그 10명 중에서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미련하였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 10처녀들은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두 곱게 화장을 했을 것이고 예쁜 옷을 차려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들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깊어지도록 오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다가 골아떨어진 것도 동일했습니다. 한 가지 그들의 차이는 5명의 등에는 기름이 있었고 5명의 등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는 기름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서 파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사람들은 잔치로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답변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않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사야 할 것을 사서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곱게 화장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쁜 옷을 차려입는 것도 아니었고 값비싼 등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름의 유무가 열처녀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열처녀가 모두 사서 갖고 있어야 할 기름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사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심불리오는 상담하다, 충고하다는 뜻과 함께 의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게 하시면서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게 모두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서 드린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은 한 마을이나 한 도시, 특정한 산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신들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제의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온 땅이 감당하기에도 부족하기만 한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두 번째 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인 우주이고 세 번째 층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과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속에 있는 지구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머리카락 하늘보다도 작고 먼지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권하신다고 하십니다. 주인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무엇을 권할 수 있겠습니까? 손님이 찾아오거든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를 하면 좋겠구나. 더 품이 있는 동물이 되기 위해서 1년에 책을 몇 권이라도 꼭 읽으면 좋겠구나. 더 분별력이 있는 동물이 되기 위해서 함부로 짖거나 울지 말고 최소한 세 번은 생각하도록 해라. 그런 등등의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이 애완동물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거나 먹지 말고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 똥 오줌을 가려서 싸라. 침대 위에는 함부로 올라오지 말고 내가 허락할 때만 올라와라 등등의 몇 개의 명령어가 전부입니다. 때로는 주인이 자기 애완동물에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애완동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주인의 일방적인 독백이요, 푸념이요,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인간과 애완동물의 차이보다 주님과 인간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이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인간과 동물은 같은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개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의논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은 참 감동적이고 감격적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사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권면하셨습니다.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째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는 당시 소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에서 은행의 역할을 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의 소아시아에는 막대한 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은 세속적 가치관의 산물이고 인간이 빚어낸 욕망의 총체와도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그런 금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다 걸러낸 순수한 금이었습니다. 이 금이 있어야 비로소 참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인생의 불순물을 걸러낸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고 많은 종들과 짐승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과 인격도 참 훌륭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식사 도중에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다 깔려서 죽었고 종들과 가축들은 적군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빼앗겼고 심지어 벼락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몸뚱아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조각으로 긁어야 했을 정도입니다. 욥기는 그의 인생에서 불순물이 어떻게 걸러지는지 어떻게 그가 순금과 같은 존재로 되어갔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고난이라고 하는 도가니를 통해서 세속적 가치관의 불순물과 욕망의 오염물을 걸러내어서 그 인생이 순금처럼 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도가니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꾀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험악함이라고 하는 것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했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불순물들이 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계략으로 애굽까지 팔려가서 종살이라고 하는 도가니를 통과해야 했고 옥살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안에 복직이 될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안에 참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복직이 될 것이라고 해몽해 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지금까지 11년 동안이나 종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세월들이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형들의 계략으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산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농락한 성추행범 또는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서 옥살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고 합니다. 끌려오다의 원의미는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훔치다, 도둑질하다의 뜻입니다. 즉 요셉 자신은 본래 히브리 땅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도둑질해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인생은 도둑 맞은 것 같아서 빨리 거기서 회복되어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의 집으로 속히 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좋은 해몽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복직이 되면 요셉의 말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 것을 보고서 몹시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바로왕에게 청해서 전령이 오기만 하면 자기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함흥차사였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2년을 더 지내야 했습니다. 요셉의 옥살이가 2년이 더 지났을 때 마침내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죽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침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이 옥사리와 종사리라고 하는 도가니를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사람이 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를 신앙의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유대교를 떠난 배신자요 변절자 취급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그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기에는 무자격자라고 역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베냐민 가문의 정통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소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을지라도 히브리식 교육을 받아서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았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수제였습니다. 신분적으로도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앞서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찌꺼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늘 어려웠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왜곡되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불로 연단된 그의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그로 하여금 쓰게 하셨고 신약교회의 대부분을 그를 통해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 옷을 사라고 권하셨습니다. 검은 보랏빛이 나는 양털로 만든 튜닉은 라오디게아 지방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튜닉은 트리미타라고 불렸는데 라오디게아가 트리미타로 얼마나 알려져 있었으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를 트리미타의 땅이라는 의미로 트리미타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는 그 트리미타와 같은 비싼 튜닉들만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류들의 옷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은 여러 이웃 나라들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그런 섬유의 도시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고가의 옷, 화려한 옷, 세련된 옷, 최신 상품의 옷들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벌거벗은 교회라고 하셨고 꼭 사서 입어야 할 흰옷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했던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며 이기는 사람에게는 흰 옷을 입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흰 옷의 의미에 대해서 상세히 살폈습니다. 우리가 사서 입어야 할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할 예복이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승전복이기도 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지키며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제복이기도 합니다. 이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혹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라고 권하셨습니다. 의학의 도시 라오디게아는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안약이었습니다. 테프라 브루기아라고 불린 안약은 알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곱게 빻아서 눈에 바르면 당시 그것보다 더 효능이 좋은 안약은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최상의 안약을 만드는 도시였을지라도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먼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눈이 멀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시장에서 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서 사라고 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은 주님께서만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보화를 그리스도로부터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께 그 흰 옷을 사는 사람만이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값비싼 옷으로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고 아무리 두꺼운 옷으로도 우리의 병든 욕망을 가릴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중요한 사역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면서 맡기신 사명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파는 영원한 눈뜸의 안약을 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그는 눈먼 자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부유하게 되고 수치를 면할 수 있게 되고 멀었던 눈이 다시 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님께서 파시는 것을 사는 데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보화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돈 없이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기를 권하는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 안약은 그 표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겉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참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참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이 슬기로움과 미련한 것으로 나누게 된 것도 겉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화장도 복장도 등을 들고 있는 것도 심지어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든 것은 동일했습니다.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었습니다. 우린 각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겉은 서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까지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짱, 몸짱, 식스팩, 11자 복근 등은 전부 외모에 관한 것입니다. 더 잘생겨지고 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부가 권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데 겉의 건강과 아름다움도 필요하지만 속의 건강과 아름다움은 더더욱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외모라는 말은 있지만 내모라는 말이 없는 것은 참 아쉽고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단지 내면이라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단면으로 존재하지 않고 온전한 한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모를 공고하지 않게, 가련하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눈멀지 않게, 벌거벗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값없이 불로 연단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한 평생 동안 사는 인생은 참으로 복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중요한 것은 겉에 있지 않고 속에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처녀를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나뉘게 한 것은 그들의 화장이나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름이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게 만들었던 것도 그들에게 부유함이 없거나 양털로 만든 옷, 안약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께 아무것도 산 것이 없었기 때문임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서도 멀쩡한 것처럼 지내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적인 것을 갖추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공고함과 가련함, 가난함, 눈먼, 벌거벗음에 떨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처럼 내모도 잘 가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순간이라도 내 스스로 내 내모를 가꾸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 안약을 돈 없이 값없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내모에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